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서로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름의 자리 또 기대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강해한 지 뭐 거의 한 달이 다 돼서 앞에 제가 전한 말씀을 대부분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 생각해서 앞에 내용을 조금 더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서신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문제들로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라는 하는 그 특수한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고린도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들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지난 고린도 전서 강해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면 우선 고린도 도시가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은 도시였습니다. 국제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들었고 또 그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분방했습니다. 또 그 안에 이방 신전들, 각종 신전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영적으로도 상당히 이 부패하고 또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역항이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상당히 풍요한 도시가 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자유분방하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상태에 있고 또 돈까지 많으니까 이 타락하고 이 죄에 빠지기 쉬운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잘 갖춰져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타락을 부채질하게 하는 요인이 하나 있었는데 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프로디테 신전, 즉 우리가 비너스라고 알고 있는 저 비너스 신전이 그 도시의 성적 타락을 더욱더 부추기게 만들었습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신전에 무려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말이 여사제들이지 저 신전의 신전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 의식을 명분으로 해서 이 몸을 파는 그런 여사제들이 있었고 또 신전 의식을 명분으로 상당히 그 도시에 음행이 행해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전 의식을 핑계로 도시 전체가 이 음행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타락을 더욱더 정신적으로 이 부추기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은 사람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이 육체는 나쁘고 이 영혼은 선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으로 선악간에 이제 흑과 백으로 생각을 해서 육체는 나쁘고 영은 좋은 것으로. 그래서 육은 어차피 나쁘고 썩어서 없어질 거니까 아무렇게나 쾌락에 맡겨도 방종에 맡겨도 괜찮다라고 해서 저 그리스 철학이 방종하면서 타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떤 정신적인 뒷받침을 철학적인 뒷받침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과 방종을 조장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고린도에 이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도시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고린도의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동일한 여러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서신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 보시다시피 2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고 또 교인들에게는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그 안에 어떤 표현까지 있냐면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놀랄 문제도 너희들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오히려 교회 안의 문제를 보고 놀랄 만큼 굉장히 큰 문제로 사로잡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무리인 성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을 아주 대놓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사도라는 말 앞에 굉장히 긴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긴 수식어를 붙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앞에 사도 앞에 엄청난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긴 수식어를 붙이냐 하면 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두 제자도 아니고 또 그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전력을 들어서 그가 무슨 사도냐, 그는 가짜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 역시도 가짜 복음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사도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반대하던 자들이 했던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실감 있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도 있고 단호하기도 하지만 막상 대해 보면 그는 약하기 짝이 없고 말하는 것도 별것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글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글은 읽을만하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서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하면 정말 볼품없고 들을 것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뭐 말은 조금 어눌했던 모양이죠. 그 어눌한 인신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로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사도직 운운하면서 인신 공격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면 참으로 한심해 보이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보면서 야, 이 교회를 참 내가 괜히 세웠구나. 그래, 니들끼리 한번 잘해봐라 라고 이 인간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교인들을 성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4절을 보시면 이 교회와 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감사의 마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자존심을 다 버렸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고 이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와 교인을 보면서 한숨을 쉬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2절에서 말씀한 대로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로 사도 바울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는 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기간이 1년 반이라고 하면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1년 반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가 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어떤 그 배경을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로마의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나가라라고 하는 이 추방 칙령을 내리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제 고린도로 정착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많고 많은 도시 중에 왜 하필 저 이탈리아에서 건너와서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되었냐 하면 100년 만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축제가 다시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0년 만에 이 축제가 큰 축제가 이 고린도의 도시에 열리다 보니 이 도시가 축제의 도시가 되었고 이 축제를 경험하고자 외부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이 고린도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을 하게 되니 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숙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숙박할 수 있는 천막의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가졌던 직업이 바로 천막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천막의 수요가 급증한 고린도로 이 부부가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어렸을 때 이 배웠던 익혔던 기술이 바로 천막 제조업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인데요. 이 다소가 어떤 지역이냐면 이 염소털 가죽으로 이 특별히 잘 생산하는 그런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죽 생산지에서 사도 바울이 다수에서 천막 기술을 어렸을 때부터 익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막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천막 제조업을 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되었고 또 이들은 같은 유대인이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이제 사도 바울을 딱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일하면서 사역하는 그런 안정적인 기간 동안에 이제 1년 반 동안에 이 교회를 안정적으로 개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꼼꼼히 생각해 보면 아굴라 부부와 이 바울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개인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빈틈없이 엮여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딱 참에 이 아굴라 부부와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이 1년 반 동안 이들이 서로 만나서 이 사역에 동조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서시는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의 영혼을 구하시고자 아굴라 부부와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의 영혼,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이 타락한 고린도 도시의 타락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치밀하게 이 일을 세우시고 계획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이들 가운데서 이들을 만나면서 안정적으로 사역하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 모든 배경을 알고 그 배경 뒤에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또 그 교인들이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갖고 들어와도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이 교인들이 자기에게 영향력을 받았던 교인들이 너는 사도가 아니지 라고 하면서 심지어 인신공격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바라본 것이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거룩한 무리들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이럴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만나게 되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43년 전에 이익관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권영국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또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 모두 뒤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역사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건들 가운데 때가 차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대흥교회에 오게 된 것도 그리고 이 대흥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의 빈틈없는 섭리의 역사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치밀하게 이루어놓으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나는 관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환경을 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그 마음속에 갖는 마음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관계가 되었던 환경이 되었든 아니면 그 어떤 것을 만나게 되었든지 간에 그 상황에 만족하고 그 관계에 만족하고 그 사람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위해 치밀하게 역사하신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의 계획이든 아니면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EM 친구들이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으십니다. 항상 좋으십니다. 그런데 그 항상이라고 하는 all the time 안에는 고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기쁜 시간만 all the time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그 시간 안도 역시 하나님이 좋다는 all the time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상황에 대한 감사, 어떤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상황과 조건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가 바로 이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교회, 문제 많은 교인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교인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회가 심각해 보여도 사도 바울의 눈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보는 것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성도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들은 자신을 아프게 하는 상황을 만나도 또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안겨주셨으며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내 삶 안으로 들여보내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의 상황으로 나를 불러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으로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겪고 있는 내 상황을 내가 만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서신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르심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를 때도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가령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른 이유를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름에는 결국 그 부르는 자의 모든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것에는 항상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르심에, 부름에 이렇게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얼마나 그 뜻이 있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눈에 딱 발견돼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온 우주 만물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 아닙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였던 교회에 정말로 열심인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어떻게 미국에 와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를 들어봤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절대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한국에서 신앙을 갖지 않았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싫어했고 일부러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일부러 절에 가고 하여튼 열심히 지성을 드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미국을 딱 온 다음부터 왠지 마음에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뭐 미국이 기독교 나라서 그런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 심했던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저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답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부르셨다. 하는 그 한마디를 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적인 설명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저 한마디가 그 마음에 꽂혔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나를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 라고 하면서 그때 마음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불렀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부르심이 아니라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안에 뜻을 세워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뜻을 세워서 그 뜻으로 바울을 부르시니 사도 바울이 그냥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사울을 바울로 부르신 이유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사울을 바울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그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뜻을 사도 바울이 딱 하고 붙잡고 그 뜻을 붙잡으면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좀 더 세워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붙잡아서 살다 보니 그 험악한 고린도에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선포하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 바로 이게 보이니 창세전에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딱 하고 박히니 이 고린도 교회가 별난 짓을 다 해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자신의 인신공격하며 말은 뭐 그런 힘이 있지만 말빨은 형편없구만이라고 하는 인신공격을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게 상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런 욕먹으려고 이렇게 교회를 죽을 힘을 다해서 개척을 했나? 라는 생각이 잠깐이라도 스쳤을 거는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잠깐 생각은 스쳐갔을지 몰라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다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서운한 것보다 자기의 마음이 아픈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들의 삶에 나타난 무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념은 아무리 강해도 그 신념은 흔들릴 수 있는 게 신념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무리 강한 신념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신념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실망스러운 일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면 흔들리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품은 뜻이기에 그 뜻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면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아무리 험난한 일을 겪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묵묵히 사역해 나가며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할 최종적인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뜻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들어가게 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주시라는 자리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찾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아빠의 자리, 또 남편의 자리, 교회에서의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아니면 여러 직분의 자리, 그리고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주어졌으니 지났으니 주어졌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 안수를 받아서 이렇게 목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어떤 기회나 어떤 기회를 잘 잡아서 내가 갖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주신 자리, 그래서 그 자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가 있으시기에 지금의 삶의 자리에 나를 그 자리로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왜 오게 되었을까?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대를 계속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하필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나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목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생각하시는 그 기대치를 찾는 것입니다. 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장로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이 자리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하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나를 이곳의 대흥 장로교회의 장로라는 자리에 앉혀주시고 이 자리에서 이 장로로 사역하게 하셨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부르셔서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기대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치를 찾는 것은 교회의 직분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우리의 자리, 남편과 아내의 자리,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라는 자리, 그리고 내 삶에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기대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대, 모든 부르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자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약속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처럼 그 강한 구름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대와 뜻을 경험하고 그 기대와 뜻을 찾아가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가 과연 내 삶에 그리고 내 올해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자신의 뜻이 아닌 자신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를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놓쳐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놓치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 안 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천만을 동원하였던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이 세상에 와서 한번 질펀하게 놀고 가면 그만인 것, 이게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그 두 광대가 줄을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그냥 삶을 이해하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이 세상에 떨어졌으니 그냥 될 수 있으면 뭐 문제 없이 될 수 있으면 고민 없이 그냥 광대의 말로 질펀하게 놀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는 그 자리 안에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기대감이 있고 그 기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던져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부르신 자의 뜻을 찾고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찾아 떠나는 순례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뜻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기대는 무엇일까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에 부르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부르심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대치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것이 너무나 타당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항상 인사를 하게 될 때 은혜와 평강을 같이 묶어서 항상 인사를 합니다. 3절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뭐죠?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항상 평강 뒤에 은혜가 따라오는데 이것도 막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의 자리가 결국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확인되니 당연히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평안한 평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왜 평강이 깨지고 언제 평강이 깨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이렇게 지금 아픈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생각이 들 때 평강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항상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보지 않고 내 삶의 환경으로 내가 어떻게 쟁취하는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면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는 계속해서 나를 증명하려 할 테고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려 할 때 내 삶의 모든 평강은 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주셨으니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삶에서 불편한 사람을 만나도 불편한 환경을 만나고 또 처지에 불편함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삶인 것을 기억하는 이상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마음에서 평강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지금 돌아가셨지만 구상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를 하나 지셨는데요. 꽃자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라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꽃자리입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을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잔이리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잔이니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너의 앉은 자리가 지금 시방 가시방석 같은 너의 자리가 꽃자리니라 라고 하는 시를 들으면 무슨 말씀을 하나, 저게 무슨 우리에게 위로가 되나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시 구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평생 잊지 않고 매 순간을 살아간다면 저 구상 선생님의 하신 꽃자리라는 시 네가 지금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하는 그 시가 바로 우리의 식기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는 그 믿음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가시방석을 그냥 꽃자리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고 그 믿음의 힘이 우리 안에서 확인될 때에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독한 고난의 시간에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겪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꽃자리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하는 삶의 꽃자리임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